탕자의 비유의 보충, 강해 기록 제20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묵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좋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위에서 말한 누가복음 15장의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 나는 이미 두세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이 말씀 중 몇 구절을 특별히 뽑아 부분적으로 보기로 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모든 죄인들은 환경의 역사로 인하여 어떤 회의가 생길 때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돌이키면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은 방법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의 방법이 있을 뿐 아니라 죄인들도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100명의 죄인이 있다면 100가지의 구원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 각각 자기의 생각과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탕자에게도 그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는 나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재산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자이시고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듯이 저를 고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 탕자의 관념에서 구원받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품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죄인의 생각은 내가 한 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한 만큼 보수를 달라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품꾼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우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가 준비한 대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탕자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계속 그 다음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분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넌 나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하는 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탕자의 생각대로라면 그는 다만 품꾼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율법이 가득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전부 내가 한 대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탕자가 미리 준비한 말을 아버지께 하려고 나아갔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마지막 한마디, 나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교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장을 상세히 읽어보면 탕자가 남은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의 말을 중단시켜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아들이 끝까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시는 것임을 이 구절은 보여줍니다. 만약 구원이 당신이 생각한 대로라면 당신은 영원히 하나의 품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마땅히 멸망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생각에 쉬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아들이라 일컫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할지 모르나 주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은 나의 생각이나 관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아직도 산 거가 멀 때 그를 보고 측인이 여긴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여리고의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자비를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는 당신이 아주 낮은 위치에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자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불쌍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들이 여유만만하게 돌아왔다면 아버지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자비를 베풀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구걸하는 위치에 서서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잔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은 구걸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걸하는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들됨을 감당치 못하고 다만 품꾼의 하나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하기를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구원은 하나님의 충족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의 빈곤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전도 일을 하면서도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한 분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어느 정도 깨닫고 이해하면서도 간구할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지 사하여 주지 않으실지 모르고 하나님께 구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돈을 소유한 부자는 자기 아들이 그의 손을 얼만큼 썼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줄 것이 얼마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썩 좋지는 않지만 한 가지 예를 말해보겠습니다. 언젠가 나는 어떤 부잣집 아들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힘껏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은 나에게 그의 아버지와 만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주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아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당신의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나에게 돈은 4개 많으니 내 아들이 돈을 얼마나 쓰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는 100원밖에 없는데 나는 101원을 소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더 이상 쓸 것 없는 정도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한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쓰고 또 쓸 만큼 줄 것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그러한 죄에 대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늘 연약하고 범죄함으로 당신의 양심마저도 당신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당신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해주지만 보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양심은 당신 자신이 어떠한가를 말해주지만 보혈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대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미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고 그릇에 담은 피가 있을 뿐 아니라 핏부림을 받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피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핏부림을 받은 양심입니다. 이것은 눈보다 흰 것입니다. 이보다 더 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신에게 입혀줄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옷을 파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당신에게 줄 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저당 잡힐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또한 당신에게 줄 신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신발을 떨어뜨릴까 무서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반드시 그와 같이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쓸 만큼 주실 것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앞 구절의 옷이나 반지나 신은 아들 한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옷 한 벌은 오직 한 사람이 입을 수 있고 반지 하나는 오직 한 사람의 손가락에 끼울 수밖에 없고 신 한 켤레는 한 사람이 신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진 송아지는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상, 곧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 밤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기뻤고 찬송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노래는 가락도 박자도 없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죄인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 즉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죄인이 구원받을 때 그 죄인이 얼마나 기쁠까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 한 명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것은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그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은 모든 것을 소비했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본분을 다했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서 함께 즐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큰아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염소 새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혼자 즐기라고 무엇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입맞춤과 잔치를 비교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출 때 그러한 입맞춤은 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입맞출 때 아들은 아버지께서 이미 그의 죄를 사하셨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어 죄사함의 자유와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잔치에 앉아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강렬한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내 죄를 사하였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 죄사함의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가련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죄사함을 받고 평강을 얻었다면 어떤 사람에게 묻거나 어떤 증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련하게도 우리의 즐거움은 그 절반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즐거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 즐거움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심을 얻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만이 참된 경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배는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시편에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기쁨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들 개인이 얻은 것이나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은 아버지 측에서 얻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본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아들이 되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타락하였고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말하는 중점은 여기에 있지 않고 잃었다가 다시 얻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언급된 세 가지 비유, 즉 잃은 양과 잃은 동종과 잃은 아들에 대해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 세 가지는 누가 잃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 잃음바 된 양이 얼마나 가련한가를 말하고 그 양이 황폐한 산에서 험한 길을 만나거나 가시덤불이 있는 길로 갈까봐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을 잃고 손해본 목자가 얼마나 가련한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잃은 동전만을 생각할 뿐 동전을 잃은 그 여인은 잊었습니다. 우리는 손해본 사람이 그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비유에서도 우리는 모두 당자가 고생하고 처할 곳을 잃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주업 열매도 얻지 못한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당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잃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본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는 피땀을 흘렸고 많은 교육비를 소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섰다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의 최고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인이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셨는가입니다. 돈을 허비한 사람은 당신이지만 손실을 입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응당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은 자신이 냉담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냉담해질 때 당신의 그 냉담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손실을 입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연합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손실을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 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으로 하여금 얻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작은 득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얻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얻으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만은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요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크시고 하시지 못한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작은 벌레 같고 티끌 같은 나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니 이것은 어떠한 즐거움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탕자 한 사람의 돌이킴이 하나님을 즐겁게 했습니다. 당신의 매우 작은 순종으로 우주를 포함하는 하나님이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헌신은 당신을 강요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의 즐거움 안으로 이끌고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묘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기 바랍니다.